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스스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땅에서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3년째에 드려지는 소산의 11조는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들과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촉구와 언약 갱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2005년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0일은 우리 교회가 처음 창립되어 주일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무엇에 대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각자에게 큰 기억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생일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과 만난 날, 그리고 내 자녀가 태어나거나 교회가 창립되어 첫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날짜를 아마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수확하게 될 소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만약 내가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신다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혹은 우리나라 중에서도 아예 처음 가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무엇부터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그 새로운 나라나 그 새로운 지역에 대한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즉,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26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나요? 아시나요?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유목민 생활을 했을까요? 네,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광야의 상황 때문에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떠돌아 다녔으며 그들의 양식은 농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떠도는 유목민 삶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삶의 터전과 모습이 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만물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실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산들은 본문에 보면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첫 소산을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택하신 곳은 이제 앞으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제사를 드릴 중앙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첫 소산을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혹시 각자 인생의 첫 번째 십일조 혹은 첫 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나의 첫 소산, 나의 첫 월급을 또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마 각자가 가진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셨을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23살에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던 동기 친구들 사이에 암묵적인 규칙 혹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사역을 해서 받은 신수비를 모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처음 받은 신수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렸습니다. 당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첫 열매로 가득한 광주리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들어간 감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게 될 모든 소산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일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모세를 통해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했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땅을 이미 차지할 것을 알고 있기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연말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것을 이미 예상하며 수상소감을 준비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보통 시상식에서 그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죠? 감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내가 누군가 나를 도와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항상 저를 도와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그 땅에 위치하여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내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라는 고백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첫 소산을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에게 전달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해야 할 업무들이 나타납니다.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가 첫 소산을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광주리를 받아서 여호와의 제단에 놓고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세대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옛날에 이르되 나 때는 힘들었고 광야에서 힘들었고 애굽에서 많이 힘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요즘 살아가는 시대는 세대 갈등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이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시작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거나 아니면 요즘 말로 이제 꼰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말 계속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종으로 살았던 어찌 보면 밝히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과거마저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과거를 잊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더는 그 죄악으로 돌아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방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랑이라는 단어는 소멸되다, 사라지다, 멸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뜻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에서 그저 이방 민족으로 살아가다가 소멸되어 사라질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람 사람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왜 야곱을 아람 사람으로 표현하였습니까? 야곱이 아람 사람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적어도 20년을 아람 땅에서 살았고 야곱의 어머니가 아람 사람 리브가였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아람 사람이었기에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지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셔서 소수로 거류하였지만 그곳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살다 보면 기쁨만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삶에는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데 소수로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좋은 날이 있었겠지만 그들에게도 어려운 고충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며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때의 중노동은 단지 육체적인 노동만을 가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많아지게 되자 애굽은 산하제한 정책까지 시행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택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기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압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고 울부짖었던 애굽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삶에서 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 큰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 삶에서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보고 계시며 우리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각자의 간구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현재로 시점을 바꿔 지금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추후에 가지고 나오게 될 토지 소산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때 하나님께 참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동시에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앞서 만물이라는 단어의 뜻은 첫 번째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한다면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한 주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죄악을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이 생긴 제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온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본문 11절은 10절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소산에 대한 진실한 경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을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레위인들과 함께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변의 형제의 필요를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 내 주변에 형제가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데 말로만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면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며 실질적인 행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과 거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수확의 기쁨은 그들이 수고하여 거둔 열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이기에 그 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은 3년째 드려지는 소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십일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앞서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는 다르게 셋째 해에 십일조를 드릴 때에는 그것을 레위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물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안에서 세 번 사용이 되며 원어의 뜻은 거룩하고 신성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성물들은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앞서 소산의 만물을 가져다 낼 때는 제사장에게 직접 가져다 냈지만 이 셋째에 드리는 이 성물은 제사장에게 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레위인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성물을 드리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 드리며 이것을 레위인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고백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교우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무엇이 더 쉽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쉽게 다가오십니까? 일반적으로 내 눈에 직접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일상의 어느 곳에서나 우연히 마주치는 그 작은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많다면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예배의 생활화가 되는 것이며 생활의 예배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에 드리는 성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규율들이 필요했습니다.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면 애곡하는 날에는 성물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만지거나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 정결함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정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주는 성물 역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예물 자체의 순결함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정의될 때 주검을 묶기 위하여 시체를 접하거나 심지어 주검이 있는 장막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하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 사람은 본인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 삶 속에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것은 고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 음식을 부어주면 그 사람의 내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풍습에 따라 죽은 사람에게 예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이방 종교의 행동을 피하며 가장 성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큰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생긴 금액이거나 그 사람의 삶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성물을 드리고 이웃들과 나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성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로 인해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6절부터 19절까지 마지막 부분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지 결론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모세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율법들은 모세의 생각도 아니었고 그의 권위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이 날을 의미하며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은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여야 함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키고 싶을 때 지키고 분주하면 지키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단지 여러 가지 규정을 법전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의 기초이며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관계적이나 영적인 요소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요소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해야 했습니다. 교우님들은 어떤 일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또 목숨과 같이 지켜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그리고 뜻을 다해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에 대해 본문 17절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창세기 1장 1절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장 1절 이상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기에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도를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듣는다는 단어의 뜻은 단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응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모습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순종을 맹세하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삶 속에서 온전히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묵상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신앙의 깊이는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그리고 깊이 대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야 하나님의 명령을 올바로 지키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올바로 살아내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행동만 골라서 하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땅을 차지하였음에도 정착하여 소산을 얻게 되었음에도 그들은 또 변질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각자 예행 연습을 하고 다짐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차례 모세를 통해 예행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말로 어떤 일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서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소산이 생각만큼 풍족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의 부족함도 혹은 풍족함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에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열심히 실천했던 것이 감사 일기를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교역자라고 매사에 감사가 흘러 넘치겠습니까? 물론 저만 그럴 수 있는데 저만 부족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며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적어보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쓴 감사의 내용들을 제가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에 대해 다시 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었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칠 때 분명 그 감사를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주변 이웃들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교우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고 그 감사가 사랑이 되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해져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올바로 지켜지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지켜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삶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지키며 기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깊이 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